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예배를 온 교인이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송출로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셨지만 교회에서 영상 송출로 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4층에 잘 들립니까? 부모님들 한 분씩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좀 나누어진 상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폈죠.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던 다니엘. 예. 하던 대로 계속하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높이 평가받으면 그가 큰 일을 해서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이밀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다니엘을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삶이 위기에 빠진다 해도 이제껏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항상 큰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다른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전에 하던 걸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내 삶에는 원망, 불평, 비판이 자기 삶의 주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굉장히 세련된 말 같다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 표현 자체도 아깝다라는 표현을 잠시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아마 똑같은 상황을 살아갈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감사는커녕 방금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일인데 그 주전 넘어가는 식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동물들도 조금 있는데 아이들과 이제 집사람하고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식물원을 돌아보면서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큰 식물원이 아니니까 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동물이 많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그때 이제 저는 인상적으로 아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꽃들 자연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옆에 있던 한 커플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남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탁 돌려서 남자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네, 고개를 돌리진 않았어요. 제가 왜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냐면요, 같은 사물을 봐도 누군가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구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에 잠시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집사람한테 선물을 줬는데 막내가 준 선물이 그거였어요. 편지를 적고 그 안에다가 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4학년한테는 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걸 받고 막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너무너무 고맙다. 엄마를 향한 네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 너한테 이 만 원이 참 클 건데 콜라 슬러시만 해도 열 잔이거든요.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한 잔씩 사 먹는 게 엄청나게 삶의 낙인데 막내한테 그렇지 않아요. 만 원은 작은 돈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요, 우리 삶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것,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잠시 한번 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있잖아요. 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아침 부활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봄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삶이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 예, 부정과 원망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15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 변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면서 종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부활을 세 가지 키워드로 증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성경, 그죠? 3,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반복되는 말이 있죠. 예,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뭔가? 성경대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성경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 그죠? 그 약이 뭐죠? 언약할 때, 그 약속할 때 그 약자잖아요. 그럼 성경은 약속이 됩니다. 그죠?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신 책입니다. 보통 종교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겠다라고 나가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증명하신 종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성취,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을 향해서 예,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사야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거든요. 내가 이 지금 3절과 4절이 그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예수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신 게 아니라 전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성경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증인입니다. 증인.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보이셨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4절 앞부분에 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당사자가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마지막에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싸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병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요. 이들이 뭘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죠?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서 지금 병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자, 모두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죠? 예수님의 정적들조차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원치 않든 원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체가 없어졌다라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가져갔든지 하나는 살아났든지. 그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을 우린 잘 압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요. 머리, 목만 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서는 몸을 미라처럼 밖에 싸지 않습니까? 싸고 얼굴과 목 부분만 천으로 덮어둔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병사들이 옆에 있는데 잠시 그 틈을 타서 시체를 훔쳐간다라면요. 몸에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를 일일이 다 벗기고 훔쳐갈까요? 통째로 들고 갈까요? 예. 네. 시간이 없잖아요. 훔쳐가야 된다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벗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건 살아난 거라고밖에는 못 본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황상 살아났구나가 아니라 만약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본 사람이 없다면 부활 안 한 거잖아요. 세마포 옷도 그대로 있고 수건도 그대로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활을 증명하지 못하거든요. 성경이 지금 부활을 세 가지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경대로, 하나는 목격자, 증인이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승천하시기 40일 전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가지를 하셨는데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락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집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5절, 6절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5년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절이라 이 표현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부활의 증명을 성경은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서 도망갔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도망갔던 제자들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죠? 부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진 이유가 뭔가? 제자들의 변화죠. 예, 변화.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을 때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괜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동시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나오죠? 15장 8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만삭되지 못한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자기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라 이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던 사람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 핍박자가 나 아니냐,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심으로 부인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자신도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로 성경은 증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두 번째는요, 보이셨다,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증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한번 고린도 전서를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해뒀던 설교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적어뒀더라고요. 제자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도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적어뒀던데, 제가 그 강의 설교를 했던 때가 울산교회 있을 때 백합부에 있었을 때였는데, 장애인 부서에 오래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장애인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그렇게 인도하셨고 거기에 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김이 처음에는 섬김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섬기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 제가 누리는 감사가 얼마나 커져갔던지, 아, 내 같이 내 중심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계시구나. 저는 제자들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귀게 된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제 중심적이고 내 이익이 되는 것 아니면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한 인생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섬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에까지로 나아갔던, 예, 그걸 제가 이렇게 기록해두었는데,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많은 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활이 주는 의미를 다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항상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능력은 지금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성경은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죽음과 실패를. 모든 인생의 본질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기가 막힌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문이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성공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두 가지를 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실패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쓰러진 자, 실패한 자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생업,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그 벼랑 끝에 몰린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모든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모쪼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변화된 삶을 살고 하늘의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원망과 비판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되고 또 부활의 증인답게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